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저는 영화 중에 SF 영화나 판타지 영화를 좋아합니다. 어릴 때 집에서 만화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 중에 은하철도 999 그런 영화들을 재미있게 봤습니다. 기차가 우주를 가로지르고 달려가면서 행성마다 이렇게 정거장으로 삼고 돌아다니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가장 멀리 간 곳은 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본 사람은 지금까지 딱 세 사람밖에 없고 직접 달에 발을 내디던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기차가 우주를 달리는 비현실적인 장면이 제 눈에 보이고 또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저는 그런 만화 영화가 좋았습니다. 저는 또 로봇 영화도 좋아합니다. 1970년대에 보았던 로봇 영화들 대체로 사람이 조종하는 로봇들이었습니다. 마징가셋, 로봇태권 V, 철인 28호 뭐 같은 영화들 물론 예외도 있었습니다. 아주 귀여운 캐릭터인 우주소년 아톰이라는 로봇은 혼자서 생각하면서 날아다니고 움직이는 그런 로봇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봇태권 V나 우주소년 아톰 같은 영화는 만화 영화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처럼 좀 더 리얼리티를 살려서 실제 있는 것처럼 모형이나 캐릭터를 만들어 영화를 촬영합니다. 영화를 많이 제가 보진 않았지만은 7, 8년 전에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로봇은 지금부터 1000년이 훨씬 지난 2035년을 그런 모티브로 하고 설정해 놓은 영화입니다. 로봇은 전투 로봇이 아니라 그래도 사람 정도의 크기로 걸어다니며 사람을 위해 어느 정도 판단할 줄 알면서 사람을 위해 일하는 이른바 가정용 지능 로봇, 아이 로봇이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로봇을 만들 때 세 가지를 꼭 필수적으로 고려합니다. 첫 번째 법칙은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가해서도 안 되고 또 인간이 해를 당하도록 지켜보고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로봇에게 욕을 해도 로봇은 가만히 있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세상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당연히 도와줄 수 있도록 로봇 머리에다가 프로그래밍화 해놓지 않았겠습니까? 또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단 1회의 법칙일 때만은 예외이다. 로봇이 사람 명령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은 당연한데 예외가 있다니요. 예, 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에는 다른 명령과 달리 바로 이 사람을 위주로 먼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의 법칙도 있습니다.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단 1과 2의 법칙일 때만 예외다. 1과 2의 법칙은 뭐였습니까? 인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너의 몸도 스스로 보호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로봇은 철저히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언제든 사람이 위험하면 자기 몸이 부서지는 한이 일이 있더라도 인간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봇 한 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일이 없는 이상은 오래 사용해야 하니까 자기 몸체는 자기가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로봇에다가 프로그램을 명령을 실행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로봇처럼 우리들을 지어 놓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봇처럼 말도 잘 듣지 않겠습니까? 선악과도 안 따먹고 시키는 대로 살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로봇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인 형사 역으로 윌 스미스가 등장하는데 그 형사는 인간의 지능을 갖고서 사람들처럼 일상생활에 투입되어서 편리하게 생활을 가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로봇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언젠가 어린 소녀와 물에 빠졌는데 그때 로봇이 자기를 구해주러 오는 바람에 그 어린 소녀가 죽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로봇은 그 짧은 순간에 물에 빠진 두 사람의 나이와 성별 등을 판단해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사람이 이 남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인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당연히 로봇이 여성을 먼저 구했다면 자신도 혼자이므로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건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봇 1, 2, 3 법칙을 만든 후에 또다시 로봇 0 법칙을 만들었다는 후문도 인터넷에 나와 있었습니다. 로봇은 인간 개개인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해를 가해서도 안 되고 또 전 인류가 해를 당하도록 지켜보고 있어도 안 된다. 이것이 로봇 0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이 한 사람을 구하겠다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무를 없애거나 또 다른 것들을 파괴한다면 그것도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편리한 로봇이라도 지능적으로 판단 능력에 분명히 한계가 있고 또 융통성이 있는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바로 이 영화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로봇과 같지 않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로봇과 사람의 차이는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로봇은 로봇 1, 2, 3 원칙을 차례로 어디에서나 행하도록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 업무별로 직장에서 지방과 밖에서 주인을 도와주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사람은 집 일을 하다가도 친구와 통화할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으면 쉴 수도 있습니다. 또 뭔가 통찰력이 떠오르면 종이에다가 다른 일을 제치고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로봇은 자발성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사람은 동기가 충분히 발휘되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손해가 간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자기 방어 기제를 작동하면서 화를 내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살짝 말을 둘러대든지 변명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이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 같아도 사람에게도 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7장 전체에서 법이라는 단어가 23회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 로마서에서의 법은 율법을 대체로 의미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법이 없으면 각자 제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회에서도 정해놓은 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완악함을 아무데나 써먹지 못하게 하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회법이 제일 무섭습니다. 어기면 감옥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법은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세상의 법까지 지키며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하는데 늘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깊은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지만은 그 속에 패배의 쓴잔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사는 게 힘이 든다면 우리야 두 말에서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봇처럼 살아도 어느 정도 오류가 발생하고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도 인생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둘 다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처럼 닮은 존재, 영적인 존재로 소통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처럼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그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영적 존재가 쉽게 법을 어기고 죄에 더 가까이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8절 전반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11절에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사탄이 그것도 선악과 앞에서 눈앞에 보여주면서 하와에게 기회를 잡아 유혹한 것이 얼마나 절묘한지 모릅니다. 죄가 기회를 타고 있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단어는 원정 부대에서 전쟁에서 전쟁을 할 때 원정 부대에서 작전 본부와 같은 그런 곳으로 거기서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거나 또 작전 명령을 내리게 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바로 전방 부대에서 되어 있는 것처럼 죄는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처럼 죄가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 구조를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문학의 가장 큰 발견 중 하나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입니다. 물론 그의 이론이 다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존재인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에 의하면은 사람의 마음은 원 본능인 이드, 그리고 자아인 에고, 초자아인 슈퍼에고 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자아인 에고는 늘 본능적인 욕망과 좀 더 규범적이게 살려는 초자아, 이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어느새 현실 속에 적응해 간다고 합니다. 죄가 무의식에 걸쳐 있는 원 본능인 이드에 영향을 주게 되면 자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죄의 영향력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 우리는 죽었다고 아무 관계없다고 해도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7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이전의 남편과는 다 정리되었는데도 여전히 이전 남편이 스토킹처럼 괴롭힌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본능의 의거에 살기 쉬운 존재라는 건 알겠는데 본능에만 이끌려 산다면 우리의 지, 정, 의는 왜 필요하겠습니까? 거절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21절에서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의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갈등하는 것이 마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소리 없는 전쟁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소가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에게 받은 양심의 자소도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 갈등을 극복해낼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 말고 또 하나의 법, 또 다른 법이 나옵니다. 우리들 마음 구조가 본능에 휘둘리기 쉽지만은 그 마음의 법에 또 하나의 법이 있음을 깨닫는 것 또한 주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요 또 8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법, 또 하나의 체계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로봇은 사람으로 말하면 DNA 세포에 기록된 프로그래밍처럼 살면 되겠지만은 마음을 갖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요 새 마음을 지닌 새 사람입니다.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비록 죄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옛 자아를 거절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은 또 미혹하기는 하지만은 자기 수하에 거느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수하에 있기 때문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또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은 본능이 잘 충족되지 않으면 상처를 입기 쉽고 거기에 따라 나타나는 자기 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처럼 본능적인 것만 있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의지가 강하거나 약한 사람들, 지식과 직업 분야도 다 다르고 인지 능력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감정도 마치 현을 망치로 울리는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에 남는 정도가 다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이처럼 예전부터 지정의가 있었으며 예전부터 양심의 기능은 있었습니다. 죄의 자소가 마음에 있듯이 양심의 자소도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이 양심이 강화됩니다. 비록 죄의 영향력이 기회를 타서 우리의 본능을 미혹하더라도 그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공고한 상태로 오래 머무르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 또한 우리의 양심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늘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있는 그곳에서 바른 훈련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일을 매일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흉악하다는 사실을 아시고서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더라도 그 율법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죄의 영향력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율법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기초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지키고 세상법은 세상법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좇아 율법 준수를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시 율법을 희석화시키거나 도덕성을 저하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삶 속에 구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지셨을 때 곧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고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떠나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처럼 이제는 성령님을 그 이후에 쫓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제자들은 성령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말했을 법한투로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곤고한 자가 되어 힘들어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8장에서 바로 해답을 알고 그렇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로마서보다도 훨씬 이전 시기에 서신이던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여전히 그는 일관성 있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삶은 다름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 행하다라는 단어는 기회를 선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서 7장에서 죄가 우리 마음에 어느덧 찾아와 있듯이 기회가 주어지면 군대의 원정부대 작전본부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덤벼드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능에 이끌리는 존재임을 솔직히 인정하되 우리 또한 맞불을 놓듯이 양심의 좌수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우리의 마음에 육체의 소욕을 밀어내는 분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시며 우리의 양심을 통해 주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화성에서 생명체 유지의 근본이 되는 물과 유기화합물을 발견했다고 그런 나사 우주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주 거대한 지구 위에서 점도 안 되는 이 자그마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상상하며 자주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상상 속에 지구를 내려다 보면은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더 명확히 확실하게 됩니다. 아무리 끝도 없는 우주를 찾아본다 해도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와 같은 인간을 발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로봇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요 인격적인 존재로 지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령대로 움직이는 로봇의 원칙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때로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죄의 영향력에 요동치고 공고해질지라도 우리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의 법 또한 함께 계셔서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지, 정, 의를 깨우는 그 주님의 역사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양심을 통해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죄의 권세에 맞서주시고자 이 대림절 주간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 참된 인격적인 관계로 거듭나서 죄의 영향력을 깨뜨리신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오히려 또 다른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러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이 대림절 주간에 주님 앞에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운영위원회가 있는 날입니다. 짧은 결정으로 끝나는 순간이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인도를 따라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도심 한복판에 나 혼자 홀로 우리 자신들이 남겨진 것 같아도 이 지구 위를 그윽히 내려다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격적으로 항상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로봇처럼 지어주시지 아니하고 각자 생긴 모습대로 삶의 모양대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들 본능에 미혹되기 쉬운 존재임을 또한 압니다.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지, 정, 의, 심성과 양심을 통해 우리가 인간다운 존재, 주님 앞에 참다운 영적인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속에 두 마음을 품은 자처럼 헷갈릴 때가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기회를 쫓아 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인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늘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는 경험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